1800년대에 우리 산업혁명이 전체 유럽 사회에 일어나고 있을 때에 전설 같은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존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철도 노동자였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공장에서 일을 하던 거에 다 수공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기계화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노동자들이 일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고 공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면서 공장 자동화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반발을 하고 그런 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이렇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철도 공사를 하는데에 거기 회사 고용주가 우리 기계를 도입해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도 역시 노동자들이 또 들고 일어났습니다. 섬세하게 사람의 손으로 해야지 기계가 어떻게 그거를 잘할 수 있겠냐. 누가 더 잘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일종의 게임 같은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새로 도입한 기계를 가지고 터널을 뚫고 사람인 노동자가 존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손으로 이제 터널을 뚫고 그러면 누가 더 빨리 터널을 뚫는지 한번 해보자. 반대편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좀 섬세하게 잘 빨리 뚫고 나와주기를 기다리는 마음들이었죠. 예상대로 존 헨리가 기계보다 먼저 뚫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하다 보니까 온 기력을 다 소진을 하다 보니까 그만 번아웃이 돼서 뚫고 나와서는 바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이긴 것 같지만 또 한편 감당할 수가 없는 무모한 게임이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역사의 그런 변곡점들을 만날 때마다 간혹씩 우리는 그런 게임들을 합니다. 사람이 우월한가? 사람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대로 1997년에 체스왕과의 컴퓨터의 대결이 있었고 또 2011년에는 퀴즈왕들과의 대결이 있었고 2017년에는 우리 잘 아는 바둑왕 이세돌 기사와 또 알파고와의 게임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 번을 이겼지만 사실 비공식적으로는 74전 73패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돌 기사가 한 번 게임을 이기는데 이겼다고는 하지만은 또 그 끝에 가서는 역시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무모한 게임이구나. 우리가 사람이 몸이 물질이기만 하다면 기능만을 갖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그런 어떤 몸이라고 한다면 게임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무모한 게임입니다.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계는 진화를 거듭하고 발전을 거듭하면서 굉장히 탁월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것은 무엇이 다르냐의 문제지 누가 우월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간혹 우리가 거기에 빠지는 거죠. 우리 잘 아는 국민학교 때 배웠던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솝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보면 우리 저가 자랄 때만 해도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선생님들이 가르쳐줬던 얘기는 거북이가 갖고 있는 근면성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재능을 가진 머리가 좋은 게으른 사람보다는 꾸준하게 노력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교훈을 그걸 통해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른 여러 가지 문화권이 다른 곳에서는 다르게 또 해석하는 버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면은 우리 어린이들한테 그 이야기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선생님들이 가르친다 그럽니다. 잠든 토끼를 깨우지 않고 경쟁이 없이 승리를 얻은 거는 그거는 거북이가 비겁한 것이다. 공정성에 초점을 두고 그 이야기를 가르친다 그럽니다. 또 아프리카에서는 또 다른 버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경기를 하기 전날 거북이가 자기 친구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하는 모든 루트에 중요한 곳에 거북이들을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막 열심히 뛰어오면 거북이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럼 거북이가 내 앞에 있네 이러면서 또 열심히 죽어라 뜁니다. 그럼 얼만큼 가면 또 거북이가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토끼가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뛰다가 결국은 소진해가지고는 번아웃이 돼서 그만 쓰러지고 말아서 거북이가 이겼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거기에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초점은 뭐냐면 연대입니다. 그들은 연대가 중요해요. 부족 간의 연대, 또 가족 간의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연대를 하고 있는 팀들을 올바르게 잘 연대를 하고 있으면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다. 그것도 그분들의 어떤 문화에선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스위스에서의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관점이 또 있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선 선생님들이 합리성에 초점을 둔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게임은 말이 안 되는 거다. 뛰기를 잘하는 토끼가 또 거북이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거북이와 경쟁을 하는 거, 더더군다나 물에서 사는 거북이가 무태 올라와 가지고 뜀박질을 잘하는 토끼와 경기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세팅이, 설정이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합리성에 초점을 두고 가르친다 그럽니다. 저는 오늘 거기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뭐가 다른 건가?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포스트 휴먼 시대라고 그러는데 포스트 휴먼 시대를 정의하는 말이 가장 가까운 말이 뭐냐면 사람과 기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때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생각과 비슷하게 닮아가고 사람들이 인공 장기들을 만들어내고 뇌파를 얻어내가지고 인터넷에 연결하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은 과연 그 경계가 어딘가?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 경계에서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가? 우리는 점점 도태될 것인가?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거는 사람을 물질로 보면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기관으로 본다면 뇌를 어떤 것을 생각, 어떤 계산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하는 그 기능적인 것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경계가 모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무모하다는 거예요. 그런 비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감사의 어떤 측면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교훈이 뒤에 있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이 그 세 가지 교훈이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뜻은 과연 뭔가? 먼저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한다.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기쁨은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기쁨을 갖습니다. 무슨 일이 잘 되면 기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행복한 일이 생기면 기뻐합니다. 기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쁨이 과연 본질이 어떤 것인가?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은 항상 기뻐하는 기쁨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했다가도 오후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슬퍼합니다. 기쁨이 계속 지속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지속이 가능하고 계속 지속되는 기쁨을 가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정말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 퀘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가끔씩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지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어떤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 생각 속에 나는 존재한다. 그게 맞습니다.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몸을 우리는 어떻게 볼 건가? 우리는 나의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잘 움직여지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돼요? 내가 원하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고, 나의 어떤 의식대로 움직여지니까 나의 몸은 내 것이다. 글쎄요. 우리가 또 다른 면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두 가지 신경체계를 갖고 있어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은 우리의 의식대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대로 팔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우리의 몸에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그 부교감신경은 우리의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자동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심장이라고 그런다면 1분에 평균 60번을 박동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의식을 해가지고 1분에 60번씩 내가 이거를 움직여 이렇게 해서 막 1분에 60번을 막 움직인다 생각하면 그야말로 정신이 없는 겁니다. 하루 종일 내가 밥을 먹는데 밥이 들어갔으니까 위장이 이제 움직여 꿈틀꿈틀 주물럭주물럭 해서 소화를 시켜, 창자로 내려가면 창자가 그거를 다 그러면 분해를 하고 흡입을 해가지고 보낼 곳으로 다 보낸다. 이거를 내가 의식을 해서 한다 생각하면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 내가 모르고 또 내가 컨트롤하지 않는 부분들이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는 겁니다. 또 우리들의 몸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은 조종을 당해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으면 짜증이 납니다. 몸 어느 한 군데 몸이 아프면 통증 때문에 나중에 심한 경우는 우울증까지 옵니다. 몸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나의 몸은 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이 원리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는 하나의 물질 체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때로는 나의 어떤 모습이 내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추구해가는 그런 어떤 영적 모습이 때로는 압도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이 세상 속에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기가 곤란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의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쏟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우린 바른 응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어떤 것이냐면, 심지어는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기분 나쁘고 막 그냥 치욕을 당하고 있을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그런 순간까지도 기쁨을 지속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압도당하고 있는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상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힘들어하고, 뭔가 몸에 병이 생기면 온통 인생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뭐 가족 중에 어떤 누가 일이 잘 안 되고 관계가 좀 어그러지면 우리는 그냥 깊은 우울증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기쁨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인이 뭔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기억하세요? 한번 해봅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물질 속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물질에 압도당하고 몸의 어떤 것에 압도당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 되게 되고, 거기에 속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때문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그 기쁨이라는 것은 풀의 꽃같이 시들어질 것이고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나치게 압도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영적인 지속적인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에 지나치게 취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면 행복할 수 없어요. 영적인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도 그냥 마음속에는 충만함이 없다 생각이 들 때 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왜 내가 기쁘지 못한가? 지나치게 세상적인 어떤 것이 나를 휘감고 있을 때는 회복할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찾을 능력이 없어요. 그 기쁨은, 제자들의 기쁨은,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성령 충만과 함께 옵니다. 영적인 거예요. 지속적인 기쁨이라는 거는 영적인 겁니다. 성적인 것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세상적인 출세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관계의 즐거움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쉽게 사그라들 것들입니다. 지속적인 기쁨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충만함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묻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혼으로서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찾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고 탐닉하고 포커스하고 있는 세상적인 그 어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에 포커스하고 그것을 추구해 갈 때 우리는 비로소 거기서 열매를 거두게 되고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에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항상 기뻐하는 영적인 기쁨, 그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기도하기 위해서만 앉아 있어야 되나,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마치 경기하는 사람이 경주를 하러 나갈 때에 몸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있으면 다 벗어버려야 되고 또 허리띠를 딱 동여야 됩니다. 레디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Get your mind ready for action 이런 뜻입니다. 액션을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있으라. 레디하고 있으라는 말은 이제 막 전투에 나가려고 완전 무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군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항상 언제나, 옛날 성경에서는 무시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언제나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 준비하는, 항상 깨어있는 그 모습,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가 있는지 죄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성들을 앞에다 놓고 설교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24시간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서 무엇이 우리들 앞에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추구해가면서 나아갈 때에,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준비한 모습으로, 레디가 된 모습으로, 영적인 각성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늘 주님 안에서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늘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마치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는 늘 개런티합니다. 여러분이 늘 주님 안에 준비되어 있고 성령 안에서 쉬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성령 안에서 열매는 늘 맺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결과가 됩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깨어있으면 주님 안에 자양분을 공급받는 가지가 돼서 자연스럽게 충만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열매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범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자, 글자 그대로 범사예요. 이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땐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땐 하지 못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범사에 감사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어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건 마치 보물찾기 같아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보석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조건과 결과가 아니라 역으로도 가능한 일인데 감사하면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언제나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항상 에베소 5장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는 하나님을 힘입어야 가능합니다. 감사가 영적인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고 육체적으로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은 물질적인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물질적인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진정한 의미의 감사는 하나님을 힘입어야 가능합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감사하는 것 영적인 겁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고 있을 때 슬픈 일이 생기면 슬퍼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고민이 되면 고민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감사해야 됩니다. 그 감사는 거기서 어떻게 감사해요? 거기서 어떻게 감사해요?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눈물이 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에서 감사를 할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 어려운 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힘입어 감사하면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더 큰 감사를 드리고 더 깊이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고치신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돌아왔습니다. 10명이 고침 받았는데 혼자만 왔느냐? 제가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감사가 구원을 알게 합니다.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어려운 과정 속에 했던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하게 만들고 우리의 몸에 어려운 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그 신비를 만났을 때에는 참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그 믿음을, 그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는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굳이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딸의 문제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나왔던 아버지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 딸을 일으켜주면서 야이로는 새로운 믿음의 새로운 차원에 들어갑니다. 그 어려운 질곡 같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야이로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그 속에서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큰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은 그 하나님의 선을, 결국은 모든 일에 감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에 이 감사의 능력을 찾고 그 감사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찾고 모든 일을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풍성한 결실들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